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9월 23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지금 바깥 날씨를 보면은 어둑어둑하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여론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프간 철수와 코로나 대처 등을 들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마지막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내세워서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비가 심상치 않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밤새 뭐 폭우처럼 쏟아지죠.
예, 저도 빗소리에 깨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선 먼저 말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좀 바뀌는 것
네,
같아요.
우리 9월 20일부터 맞는 줄 알았는데 일단 네. 뭐 이리저리 전문가들 물론 이제 고민한 끝에 결론 내린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정리된 거는 FDA가 부스터샷을 이제 오케이를 하긴 했는데 네. 전원 뭐 18세 이상 당초 얘기했던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그것이 아니고 이제 65세 이상의 나이 네. 이제 고령층에다가 그 밑에 나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 제일 처음에 주사 맞았을 때 했듯이 이제 그 저 코로나 감염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사람들 네. 병원 근무자라든가 이제 비상 차량이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식품 이런 거 다룬 이런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네. 교사 아 뭐 또 노숙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재소자 같은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제일 이제 우선순위를 맞았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은 맞게 되나 봐요.
네.
그래놓고 일단 결론 한 달 정도 정도도 유보를 해서 지켜보면서 네. 그 임상 결과 이제 그 저기 백신 맞고 이제 항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네. 어쩌면 더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정리를 한다 보면 65세 이상은 당연히 다 맞고 네. 6개월 이상 주사 맞은 지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맞는 데니까 뭐 한 4월쯤 맞았으면 이제 10월쯤 맞겠죠.
네.
그다음에 의료 뭐 그다음에 교사를 비롯해 이제 이 노출 저 위험도가 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이 연령 밑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맞고
네.
그다음 단계로 이제 64세 이하 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 이른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상 부분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니까 차고들 없으시고 어쨌든 그래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약사 쪽이 그런 얘기를 아마 자꾸 해서 이제 약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지는 모르긴 하는데
네.
화이자나 모더나 측에서는 부스터샷을 맞고 맞게 되고 한 번 더 맞게 되고 나면은 중증 감염 위험률 같은 것들이 아주 현저하게 몇 분의 1로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맞았으면 하는데
네.
아직은 FDA가 그렇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은 이 백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정책이 자꾸 이제 오락가락 하게 되고 바뀌고 그러면은 이 같은이나 지금 접종 안 맞은, 안 한 사람들도 계속 이 신빙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정리가 될 거야, 돼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아주 크게 떨어지고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큰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 원래 이제 뭐 어느 나라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일종의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어갖고
네.
취임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대체로 언론들도 뭐 비판을 좀 자제를 하고 네. 이제 하는 거 지켜보겠다라고 또 대부분 이제 당선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뭔가 자꾸 이제 변하는 초기엔 일어나기 네. 마련이니까 그래서 한 50%대 이상 지지율로 이제 잘 나가고 있다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아프간 철수 때 테러 일어나갖고
네.
많은 사람이 이제 이제 미군 쪽 사상자가 났었고
네.
또 그다음에 철수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허겁지겁 쫓기듯이 나온 이런 부분들 암만 이제 불가피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이 원래 뭐 이 백신 다 맞아서 7월 4일이면 독립이 되고
네.
이제 9월쯤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정상화 길로 들어선다고 생각을 이제 저 정부 측에서 발표했다가 이제 어쨌든 백신 거부 사태가 내지 자꾸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도착 이제 도달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참 정부라는 거는 그 설령 이런 식으로 안 맞겠던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또 져야 되는 법이니까.
예.
아,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감안해서 아, 뭔가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부의 어떤 롤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백신 정책 같은 경우도 좀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이 또 난민이라고 해야 될까 저쪽 이제 멕시코 쪽에서 민주당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예.
트럼프 정부 때는 그냥 세게 맞고 그랬다가 이제 뭐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도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뭐 현장은 잘 모르긴 하지만 보도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그 뭐 IT 난민들 쪽 그냥 그 저기 멕시코랑 국경 지대에 있는 강들 건너오고
네.
뭐 다시 또 돌려보내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 이민이나 이런 쪽 부분들에서도 뭔가 좀 이 저 흐트러지는
네.
뭔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저기 방향성을 잃은 뭐 이런 부분들 지적 같은 것들이 다 겹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실제로 지지율 같은 경우가 40%대로 이제 떨어지고 그 기간이 한 한 달 새 정도쯤에서 이제 한 5, 6%포인트 이상씩 떨어졌나 봐요.
네.
물론 이제 얼마만큼 그 여론이 되는 것에 이제 민감하게 집착할지 모르긴 하지만은
네.
아, 이 뭐,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갤럽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저, 퀴니픽 대학 같은 데서도 한 걸 보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처음 한 5, 6개월, 6, 7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지지율이, 이제 높은 상태로 돼서, 굉장히 힘을 받고 일을 해오다가,
네.
어떤 면으로 봐서 이제,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지지율이 뭐 단순하게 인기도가 오락가락하면 뭐, 그로서, 그것도 좀 부담스럽지만은, 이제 더 좀 부담스러운 건 이제, 바로 뭐 이제 내년 이제 중간선거.
네.
물론 아직은 그렇게 따진다면 한 1년 남았죠. 그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긴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보게 되고 나면 이제 중간선거 때는 항상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백악관을 차지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치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야당이겠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 주인을 놓친 데가 이제 야당인데,
네.
의뢰권 이제 국민들 일종의 견제 심리가 늘 작동을 해갖고,
네.
중간 평가 성격이자 동시에 견제 심리 이런 것들에 해서 야당 쪽이 보통 득세력이 마련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하원이든 상원이든 뭐 특히 상원은 똑같고, 하원도 약간 간발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게 지금 상하원을 장악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기가,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정부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나면 곧 이제 하원, 저기 중간선거 때 고스란히 이제 여파가 몰려오지 않을까.
네.
이런 조짐들이 좀 보이나 봐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나온 거 보니까 아이오와라는 데서 그 이제 한 지역 주지만,
네.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뭐 형편없이 밀렸어요. 이제 바이든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1%라니까, 비판 여론은 이제 60이니까 완전히 따블이죠.
네.
근데 물론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국이란 데는 전국 여론 외에 각 주별로 또 여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윙스테이트라는 경합주가 나타나고, 그 경합주 때문에 대권이 막 뒤집어지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랑 바이든이 뭐 의석수로 아니죠 선거인단 수는 편차가 곧 났습니다만 사실 하나 따지고 보게 되거나 하면 경합주 같은 데서 조지아라든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네.
뭐 이런 데에서 그냥 2-3% 이런 차이로 그렇죠. 뒤집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오와 같은 경우도 경합주인데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로 좀 지고 있다. 라는 얘기는 아이오와가 이제 만약에 대선이 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거 하나가 약간의 편차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나면 대선의 향방이 바뀌는 거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이 이제 CNN에서 조사한 거 보게 되고 나면 그 이제 중간선거 때 첫 번째 임기 때
네.
중간선거 실시될 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를 밑으로 돌게 되고 나면은 예. 아, 뭐 이런 사람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통계가 참 많으니까요. 예. 이제 과거 사례를 토대로 그 50% 미만이 되고 나면은 의석이 보통 한 30몇 석 정도가 날아가나 봐요. 하원 의석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다 뭐 얼마 땐 얼마 얼마 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50%를 밑돌 때는 37석 정도가 평균 이제 중간 선거 때 집권당이 네. 여당이 잃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네.
상원은 뭐 언급을 안 했으나 하원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도 설령 대통령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 쪽이 의석을 잃는 게 보통인데 평균 50% 이상 지지율을 백악관이 받고 있어도 네. 14석을 잃었다니까 이래저래 잃는 건 마찬가지 어차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 조금 더 의석을 확보해 간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 대통령의 인기에 따라서 그 진폭이 편차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데
네.
지금의 지지율로 봐서는 뭐 만약 이게 유지된다 그러면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휙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에는 한 군데를 표본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네.
경합주에서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은 이 지지율들 같은 경우가 이 물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에 관해서 우호적이거나 그래도 긍정 평가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이건 오하이오주 얘기입니다.
네.
4%고 못하고 있다 반대다 하게 96이니까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저 그걸로 지지를 한다는 얘기죠.
네.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잘한다는 86대 못한다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 7%라니까
네.
서로 이제 그 당 중심으로 당의 기초에서 이제 자기 당 쪽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건 틀림없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른바 인디펜던트들 어느 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1대2의 비율로 이제 바이든에 관해서 네거티브한 반응이 나왔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네.
이 자기 이른바 집토끼들은 그래도 성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이런 이제 이런 지지층들 이런 저 유권자층이
네.
어느 쪽 손을 드냐에 따라서 큰 편차가 안 나는 지역이니까 경합주니까 살짝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많이 그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네.
이렇게 경합주를 한 표본으로 온 거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이런 열세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다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 작년도 대선 때 아이오와에서는 이제 이 바이든이 저기 지지율이 44.89니까 44.9
예.
대략 한 45%쯤 얻은 거죠.
예.
여기 이제 트럼프가 53%니까 한 8% 정도 차이로 진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오와가 친 트럼프 내지 친 공화당 쪽에 성향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예.
대선 때는 8%포인트 차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30%포인트 차이가 나고 나니까 크게 뒤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감안한다는 데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좀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철군이래
예.
뭐 코로나에 뭐에 난민에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어딘가에 좀 수세 몰리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예.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이 그 지금 쉽게 얘기해서 평가를 받을 때 50%가 넘어도 14석 정도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뭐 지금 그 50% 밑으로 있으니까 지금 뭐 14석 이상은 뭐 더 이상 빠져나갈 거는
이 추세로 만약에 예. 지속이 된다면은 뭐 선거라는 것이 항상 잠깐 놔두고든지 요동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또 이 미국이라는 데가 이 오랜 동안 선거를 거쳐오면서 그 남들이 축적된 그 어떤 통계 자료.
네.
이제 그 남들이 그것이 그 예측 가능성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석이라는 얘기는 그저 좀 더 잃을 때도 있고 덜 잃을 때도 있었지만 에버리지로 보게 되고 나면 야당 쪽이 항상 조금 그 중간 선거 때는 하원의석을 플러스로 회복을 한다.
네.
그 에버리지가 16석이라는 건데 이제 이것도 지지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편차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중간평가 이후에는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을 피기가 더욱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하원 뒤집어진다거나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상원까지 뒤집어진다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도관에 든 쥐 돼버리는 거죠. 뭐 의회 쪽에서 제동을 걸게 되고 나면 미국 이런 데가 천하장사가 없으니까. 네. 뭐 한국식으로 꾹 단추 누르면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거수기 여당이 아니거든요.
네.
거수기 국회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지금은 이 바이든 정부의 현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이제 신선한 전라도 특산물을 워싱턴에서 매일 맛볼 수 있습니다. 전남 중소기업 진흥원이 직접 후원하는 전라남도 특산품 상설 매장이 애난데일에 위치한 K마켓의 문을 활짝 열고 고객 여러분을 맞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하는 명인 병준젓갈, 반찬류, 서대, 코다리, 멸치 등 방건조 생선,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각종 나물 등 풍부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전남 특산품 상설 매장. 애난데일 K마켓에서 만나세요.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당뇨 대란 자연 치유력의 회복으로 혈당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다이아RC를 권해드립니다. 다이아RC는 하버드 의과대학이 연구하고 입증한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최고의 MSM과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던 바나바잎에서 추출한 코르솔산을 함유 부작용 없이 쉽고 빠르게 당뇨를 회복시키는 자연 치유 제품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이아RC로 당뇨 잡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찾으세요. 다이아RC 자연 건강의 집으로 전화주세요. 703-333-5066 333-5066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려를 비추셨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국정평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그 난민, 자,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지금 어떻게
네, 이 지금 저 이민자라든가 이제 뭐 난민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당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네. 우리가 뭐 보도 같은 거 이제 TV 보게 되고 나면 계속 들고 난민 행렬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강 건너오고 그냥 이리저리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정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이제 멕시코랑 미국 국경이겠죠.
예.
거기서 이제 체포,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체포될 것으로 추산되는 숫자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17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니까.
예.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다가 이 소위 이제 국경에서 체포가 되느냐. 근데 여기는 좀 넘어온 사람들은 전혀 안 잡힌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얼마가 이미 넘어오는데 적발이 안 되고 성공했는지는 모르니까 그것이 100만 명일 수도 있고 50만 예. 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몇 백만 명이 지금 이 저쪽 남쪽 국경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일부는 넘어오고 지금 일부는 잡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올해 심화됩니다. 저기 이른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주로 그쪽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데가 이제 세 나라래요. 그쪽에서 이제 과테말 이제 지금 넘어오는 미국에 넘어오려는 사람들 물론 멕시코에서도 많이 있지만 이제 멕시코를 경유해서 오는데 국경 접한 데가 이제 멕시코니까 과테말라라든가 이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데 쪽이 이제 항상 제일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남미, 중남미 국가들 전반 곳곳에서 다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국에 집중됐던 것들이 네네. 뭐 에콰도르라든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뭐 잘 살았던 데인데 네. 뭐 아이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걸 올려면 배를 타고 왔어야 될 텐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니카라과, 에콰도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패 만연해지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고향 뭐 아니면 나라 등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비율이 그전에는 10% 이제 3개국을 제외한 다른 데 쪽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지금 한 20% 이상으로 올랐다니까. 네. 지금 벌써 이제 올해만 해도 한 30만 명 정도가 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적발 건수도 뭐 몇 배 이상씩 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 없어지고 코로나 제대로 방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정치적으로도 다들 불안하고 그러니까 치안 저거고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멕시코까지 넘어와서 이제 멕시코에서 또 버텨서 하면서 조금 돈 마련해 갖고 다시 또 국경을 넘는 그러니까 이제 남미 쪽에서는 그나마 멕시코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 노정이 좀 짧은데 저 먼 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잘 그 지역은 모르긴 하는데 그렇게 쭉 국도 타고 뭐 고속버스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뭐 각가지 이제 그런 지역에 산림, 밀림 뭐 이런 데도 통과하고 그래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개말로 그냥 그 뭐 가나안 땅 찾듯이 이제들 밀려 들어와서 맨 나중에 이제 멕시코 와야 되는데 멕시코에서도 이제 다시 또 국경 넘는 것이 이제 또 커다란 이제 과제죠.
그렇죠. 마지막 관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밀매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가동이 돼. 우리 가끔씩 보게 되고 나면은 설령 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실패한 데 보게 되고 나면 컨테이너 트럭 같은데 사람들 그냥 짐짝처럼 그렇죠. 몇십 명 있다가 네. 질식해서 죽고 그런 거 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넘어오는데 뭐 보게 되고 나면 15,000에서 3만, 4만 달러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서 어딘가에 멕시코 쪽에서 타갖고 텍사스든 뭐 어디든 넘어와서 어디 모처에 이제 이렇게 하차시켜주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근데 무슨 뭐 돈 많이 낸다고 그래서 안전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신가 본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더군다나 이제 동부니까 쭉 떨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인들 오게 되고 나면 이민들이 그전에는 몰라도 이제 뭐 잘 오지도 않거니와 네. 온다 하게 되고 나면 굉장히 자리를 잡고 투자 이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하지 뭐 이렇게 국경을 넘는 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냥 바로 지처가 다르면 이제 텍사스 같은 데에서는 그냥 하루에 뭐 한 150, 1년에 거의 한 저 200만 명 가까이가 되고 나면은 그 하루에 그냥 헌된된 것이 이제 몇천 명씩이 그 해당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다시 붙잡아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멕시코로 보내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지금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이제 많은 기대를 갖는 게 그래도 민주당 정부는 좀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과는 달리 뭐 이런 류의 기대 심리가 큰가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민 정책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게 뭔가 방향성을 잃고 지금 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설령 성공을 해서 미국 땅에 정착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브로커들한테 이 돈을 완납을 안 하면은요 뭐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냥 바닥일 해가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그걸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멕시코 이 국경 지역에서의 월경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4년 내내 임기 동안 계속 안고 가야 될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금 거기 장벽을 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장벽을 걷는다고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 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딱 부러지게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아무튼 뭐 저희 한인 여러분들이 이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 뭐 우려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프랑스, 네, 오커스에 크게 반발을 했죠. 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프랑스하고 이 오커스 사태 지금 마무리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뭐 보니까 30분간인가 바이든이랑 저 프랑스 대통령이랑 네. 뭐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사 불렀다가 이제 뭐 저 파리로 불렀다가 그래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일단 이제 외형적으로는 수습은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프랑스 입장으로 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바대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그냥 바보가 돼버린 거죠.
네.
뻔히 눈앞에서 이제 딴 것들이 영국과 호주가 G7 때 만나서 얘기하는 걸 모르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잘 돼가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뒤에 억소리가 나버리게 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프랑스가 뭐 반발해서 대사도 불렀고 뭐 회담이라든가 장관회담도 취소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프랑스가 뭐 적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도 갖고 있고 이제 유엔 총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뭐래도 미국, 영국과 더불어서 서방을 대표하는 지도국인데
네.
그냥 여지없이 당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반발을 해도 나와 뭐 신문들 분석으로 보게 되고 나면 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프랑스가 몸담고 있는 데가 EU인데
네.
유럽 연맹이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러면 뭔가 좀 집단 목소리를 내갖고 미국에 저걸 해야 될 수 있긴 하지만은
네.
EU라는 것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뭐 단일통화국, 단일통화권, 뭐 단일경제권으로 묶여 돼 있지만
네.
사실 거의 20몇 나라인지 뭐 그 다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토가 그렇듯이 이제 EU가 그런데 그 EU 속에도 보게 되고 나면 뭐 이제 영국은 나왔습니다만은 프랑스가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식의 나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구동구권에서 왔던 나라들도
네.
거기도 먼저 들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말로는 EU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긴 하지만 셈법이나 이 각각의 국익 계산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해도 뭐 프랑스랑 같이 해서 결국 이제 미국의 등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에 등 돌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는 서로 뭐 이 이제 EU라는 이름 속에서는
네.
그럴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집단 행동 통일해서 미국에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프랑스는 사실상 이제 외로운 외톨이나 다름이 없겠죠.
네.
그나마 이제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EU 쪽에서 유럽 쪽에서 약간 자주노선, 유럽 뭐 이런 거를 주장해왔던 사람들도 이제 뭐 이었는데 이제 뭐 관두게 되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우군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프랑스 자체가 뭐 잘못돼서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국제 정치 속에서 네. 외교안보라는 이런 틀 속에서 이 동맹이라든가 신뢰 국익 측면에서는 누가 더 가깝느냐, 누가 더 도움이 되냐 그런 문제에서 던 거지 프랑스는 뭐 일부러 저 병신을 만들려거나 외톨이를 만들려던 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만약에 진짜 치고 나가려면 나토 같은 데서 탈퇴해갖고 나 따로 놀겠다.
네.
뭐 그럴 힘이 있대거나 과거 뭐 드골 때라면 그때는 이제 말로서도 좀 어느 정도로도 영향을 했었지만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지금 왜 그랬느냐 뭐 프랑스가 뭐 미운 털이 뭐 잔뜩 좀 미국이 노리고 있었던 거냐 근데 과거 역사를 한번 좀 돌이켜보면 된대요 그러면
네.
프랑스가 명백하게 서방의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동맹국이자 이제 서방의 그 서방 진영이라는
네.
이 진영의 이제 대들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틀림이 없지만은 네. 이제 미국과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나면 항상 어딘가 약간 삐딱하게 아 독자적인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삐딱한 거고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 우린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네. 우린 나름대로 아 자주 노선을 걸어갔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뭐 이런 걸 걸어왔던 데예요. 네.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쓰기 좋아하는 그 한반도 운전자론을 한번 거꾸로 소환을 해본 데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가 유럽 운전자론을 먼저 재창했던 나라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리저리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신경이 버린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과거 그렇게 돌이켜 본 데는 뭐냐면 스웨즈나 같은 경우를 이제 이집트에 돌려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네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역시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엇갈린 미국에 이제 척을 지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대랬고 네. 또 한때는 나토를 탈퇴하기도 했었죠. 네. 나토를 탈퇴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던 게 이제 프랑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또 보게 되면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갈 때 네네. 이른바 다국적 연합군 구성해서 했을 때 이제 프랑스가 또 안 나갔더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제일 근자에 들어서는 그 저기 작년도에 이제 12월 달인가요 그때 유럽 연합이 네. 중국이랑 그 투자 협정 같은 거를 이제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EU 같은 데가 이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중국과 또 따로 이제 노는 이런 이제 그때도 아마 이제 프랑스가 제일 주도적으로 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건 뭐 미국 입장입니다. 네. 어디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같은 동맹 서방 진영의 일부 뭐 이러긴 하지만 그 영국과는 이게 이 급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물론 영국이 그렇게 한 데는 그 남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 그야말로 이제 저 입 그 입술과 이 같은 그런 관계로 해서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영국과 이런저런 해서 아, 이 독자 노선 내지 삐딱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예. 그런 데를 같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런 현안이 없을 때는 같이 두루 같이 한 동맹이나 이름 속에 묶였지만은 절대적인 이제 현안 아, 미국의 국익에서 혹은 외교정책 방향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쪽이 이제 태평양, 인도태평양 쪽에 강하고 거기에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기여할 거냐. 그렇게 봤었을 때는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등급으로 놀 수가 없는 나라고 네.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적나라하게 현실화됐다. 아, 그것이 눈앞에 보여졌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현실과 냉엄함이 프랑스 이번에 바보처럼 되는 걸 통해서 명백해 보여줬다. 네. 프랑스 정도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거듭 이제 한국과를 한번 저기 비유를 해본다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도 뭐 당연히 이제 동맹이고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서방국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역시 한국과 일본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진지하고, 그야말로 이제 같은 배를 탄 입장으로서 행하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운조자는 섬도 있고 지금 뭐 당장 뭐 유엔에 와서 한 것도 그렇고 하는 그동안의 행태를 보게 되고 나면은 네. 아 그야말로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프랑스에 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아무 말 안고 있다가 결정적인 사안이 되고 나니까 딱 편을 가를 때는 어느 쪽에 편을 잡냐가 나타나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전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역량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한국도 그야말로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그냥 양쪽을 데리고 놀면서 휘둘릴 수 있는 자신이 된다면 뭐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버스 기사 트럭 테러도 할 수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면서 요리저리 간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말로는 지금 뭐 무슨 혈맹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시라도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이번 프랑스 워커스 사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저기 어떤 이제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프랑스가 이번에 한번 진짜 한방 맞은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상처가 크죠.
예. 진짜. 지난번에 그 보잉사 비행기가 막 이제 추락하고 그랬을 때 사실 이 전 세계의 항공계는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보잉하고 에어버스인데 좌우지간 이 프랑스가 이번에는 이 물속에서는 한방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내셨어요.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도 성공. 용감하게 옷 갈아입기도 성공. 이런 성공적인 아침을 완성시키기 위해 남은 건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아침밥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달콤하고 고소한 치킨 맥그리들스나 따뜻하게 버터향을 머금은 맥치킨 비스킷을 두 개 3달러 딜로 믹스매치 해봐요. 아침 전사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단품은 정상 가격임. 다른 오품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빠라빠빠빠.
뜻깊은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앤앤데일 K마켓에서 풍성한 세일 상품과 함께하세요. 한국 고구마가 파운드에 1.99, 싱싱한 버지니아 로컬 후지 사과가 파운드에 99센트, 싱싱한 오징어가 파운드에 1.99, 살아있는 민물장어가 파운드에 8.99, 고소한 냉동삼겹살이 파운드에 4.99, 토막 돼지갈비가 파운드에 3.99, 노브랜드 우리쌀 항공기 햇반이 박스에 9.99, 한국산 칠갑송편 1kg이 7.99. 이제 앤앤데일 K마켓에서도 푸드 스탬프를 받습니다. 환절기에도 앤앤데일 K마켓의 건강한 상품과 함께하세요.
한인사회의 자랑, 한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로우 와인스타인은 손. 강력한 법정 변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는 한인 2세 강력계 전직 검사 출신 노승은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 형사, 음주운전까지 모든 교통사고에는 확실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컨텐타이를 코퍼레이션, 개인 거래부터 커머셜까지 단 한 곳 믿을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 파산 신청도 크리스티나 신이 함께합니다. 노 와인스타인은 손
703-887-1037 703-887-1037.
가웹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낡은 중고차나 무쓰는 세부지가 돈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금속류 거래 전문업체 마일스톤 메탈로 오세요. 자동차나 못쓰는 금속 제품 등에 대해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자동차는 직접 픽업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알루미늄 사이딩을 파운드당 52센트, 구리는 파운드당 2불 87센트, 그리고 동파이프는 3불 33센트에 특별가로 구입합니다. 마일스톤 메탈은 29번 도로상의 852 리 하이웨이, 8522 리 하이웨이 페이펙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이 남북한 종전 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많은 지금 뭐 여러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긍정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 부정적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이제 유엔 총회에서 뭐 이제 재임 중에 뭐 다섯 번인가 지금 저 하는 거니까 매년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와 갖고 이번에 이제 종전 선언을 합시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남북한에다가 미국 이렇게 이제 삼국 참여하든지 아니면 남북한에 미국 중국 사자선언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선언 합시다. 이게 살 길이요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자, 이 어떤 나라 대통령이 물론 유엔이라는 무대가 뭐 무슨 실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일종의 이제 그 저 명분 내지 선전장 같은 데나 다름없는 약간 좀 공허한데죠. 그렇죠. 뭐 유엔에서 뭐 온다고 아 이제 이렇게 될 적은 아니고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네. 이제 얼마만큼 이른바 씨알이 먹혀들 만한 소리냐, 이제란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대통령 입으로 나온 건 그 나라의 이제 정책을 집대성은 이제 에센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나라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 나라의 이제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실효성이 있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이런 부분에서 곧장 이제 상황이 이제 잘못 판단됐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든지 다 이제 때가 있고 뭔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이렇게 여건이 조성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벌써 4년 이제 지났는데 보게 되고 나면 이 한반도 여건이라는 것이 이 그야말로 최악 내지 점점 글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북한이라는 것이 4년 전보다 뭔가 어딘가 달라진 게 달라지긴 달라졌죠.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훨씬 더 핵 역량이 강화돼 갖고
네.
뭐 엄청난 그 사거리 내지 이런 충량까지도 이제 괴물 ICBM을 개발했다라고 그러고 이제 또 SLBM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미사일 한다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딜이 쏘아댔죠.
네.
다들 이 한국 내지 뭐 이 아시아를 다 타겟으로 한 데들. 그러니까 그런데다 그러면 말이라도 달라졌느냐? 김정은이 뭐 핵 역량 강화해서 절대 핵 포기 의사 같은 거는 없음을 만천하에 지금 알리고 있고.
네.
그 동생 김여정이는 수시로 등장해서 독설 퍼부어 갖고 그냥 뭐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딜이 저 남북 저 건물도 파괴해 버리고 말이죠. 접촉선도 저기 전화선 같은 경우도 멋대로 이제 단절해 버리고 뭐 하나 하나가 훨씬 더 악화되고 뭐 이런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럼 또 다른 쪽은 미국은 또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저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화에 응해라.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네.
그 대신 뭔가 대화에 응해주는 거 하나만으로 해서 또 뭔가 선물을 주는 과거 정부가 했던 식들은 안 하겠다.
네.
지금 한국은 자꾸 그래도 뭘 줘서 얘기를 만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버릇 때문에 30년 동안 북한을 스포일시켜왔던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건 안 하겠다라니까 미국이 트럼프 초기 모양 뭐 엄청난 강경 정책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딱 선을 그어놓고
네.
그 이선 그 이하로는 지금 함부로 저건 안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뭐 중국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나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시기든 뭐 얘기가 잘 되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바겐 칩 중에 하나로 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북한에 가서 네가 좀 이렇게 써 뭐 이런 부분이 저 통할 여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저기 중국 잡으려고 아주 완전히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고 중국도 바짝 독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 북한의 길이라는 것이 중국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칩을 이용해서 북한을 외래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지 거기를 이렇게 저 누르는 역할은 안 할 거라고 짐작되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북한이라는 것이 또 그런 점에서는 대담해서 뭐 저 왕위 부장인가 얼마 전에 왔었을 때 바로 그때 순항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필요하게 되고 나면 중국 망신 주는 것도 불사하는 이제 이런 저건데 이렇게 국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다 녹록치 않고 여의치 않고
네.
그다음에 또 바로 엊그저께인가 그 이제 핵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IAEA
네.
여기 책임자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북한이 그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농축 이런 식의 지금 전력 투구 있는 것 같다. 또 많은 이 핵무기 원료를 지금 만들어가는데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지금 채찍질을 해가면서 거꾸로 핵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IAEA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폐연료병 같은 것을 막 재처리해갖고 지금 그다음에 저기 농축우라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처 시설들 다시 다 이제 저 재가동시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CNN 보도도 이제 보게 되고 나면 미국 쪽에서 그 위성용 저 분석 사진을 분석을 했더니 역시 이 핵시설 같은데 생산 시설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것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지금 IAEA가 내리고 있는 평가랑 지금 똑같은 거랑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미국 상원에서도 이제 국방수권 법안 보고서 관련해서 낸 보고서에서 지금 보니까 미국, 북한이
네.
미국이라든가 동맹국, 한국 당연히 포함된 거죠. 이걸 위협하는 그런 소형화된 소형 핵탄두들,
네.
전술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체 연료로 된 탄도미사일은 적발이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뭐 극초음속 으로 된 이제 활공 비행체 같은 경우도 뭐 하여튼 두루두루 해갖고 북한의 위협이 지금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as of 지금 as of today 오늘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라는 데는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여기에 걸맞는 이거를 고려해서 이거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 엄청나게 엄혹한 현실에 관해서는 그 저기 유엔 연설에서 북한 바로 엊그저께 쏜 미사일에 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네.
바로 한국을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저 위협들인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거 이러니까 이제 이 그야말로 고장난 저 레코드 레코드판처럼
네.
아무 시도도 영향가도 없는 이런 공허한 얘기를 지금 또 되풀이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무게도 없죠. 그러니까 현실성도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떠드는 거니까 공허하죠.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옆집이랑 할 때도 우리 이제 당신네들이랑 이제 뭐 다 끝났어.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뭐냐면 다 진짜 끝나고 났을 때
네.
맨 나중에 계약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우리 저 잘 지냅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지금 핵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지금 그 다음에 각가지 위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 그걸 거꾸로 돌려왔고 비핵화 쪽으로 간다. 이런 류의 발상이나 이 접근이 있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느냐.
네.
뭐, 아니, 저기 그야말로 이제 꼬리로 몸통을 먼저 흔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핵이라는 볼모에 계속 잡혀 있는데 그 볼모를 근본적으로 석방 내지 해소시켜 나갈 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앉아갖고 우리 무기 같은 거 안 쓰고 그럴 테니까 우리 그것부터 할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테러리스트랑 협상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된 얘기고
네.
종전선언이 되고 난 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올 논리는 뻔하단 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야, 이제 더 이상 전쟁 없으니까 미군 빼가.
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있는 여러 가지 미군의 이 전략 자산이 된 것도 다 빼가. 여기 아무것도 이제 없대는데. 아무것도 이제 없을 건데. 라는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뭐로 봐도 통할 수 현실적으로도 우선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예.
현실을 감안했을 때 봐도 지금 그동안에 종전선을 되풀이하다가 지금쯤 되고 나면 아 이거는 종전선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는 정말 유엔 제재를 강화하든지 해서 절대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갖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현실도 그렇고 논리도 이런 걸 갖고 지금 몇 년째 같은 목소리 같은 톤으로서 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어떻게 자화자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참 공허기 짝이 없는 또 저 소리냐 헛소리냐 이 소리밖에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걸 또 유엔총회에 가서 했네요.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나 이 모든 세계의 이제 관심은 말이죠. 아, 일국의 대통령이 아, 뭐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또 주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아, 지금 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 자체가 고장난 시계에 이 대풀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막바지인데 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런 제안을 해서 뭔가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난 아직 일하고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글쎄요.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몇 년간은 그저 오로지 북한에 매달려 왔는데 그것도
네.
북한과의 뭔가 되는 것처럼 매달려 와서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됐고 그러니 뭐 이제 이 상태로 가서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야말로 갈참이랑 누가 얘기를 안 하죠.
네.
설령 얘기할 뜻이 있다 하더라도 뭐로 봐도 이제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분석들이 맞는지 뭐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불씨를 좀 지펴봐갖고 지난번 총선 때 그에서 그 재미를 봤으니까 뭐 남북 뭐 무슨 뭐 판문점인지 뭔지 해갖고 그 쇼 때문에 해갖고 쫙 그 저기 의석 장악하는데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간단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무효 저 이제 이 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남북 대화 이런 쪽 부분에서 아무런 실적 없는 걸 어떻게든지 또 한번 포장을 해갖고
네.
뭐 그런 측면을 봐서 이제 유일하게 지난번에 동경올림픽 때 어떻게 한번 트라이얼 하다가 이제 다 어그러졌는데
네.
이제 혹시 베이징 때 내년 2월에 이제 선거 전이니까 그때 어떻게 한번 뭐 좀 불을 이렇게 좀 저 지펴봐갖고 또 쇼를 한번 하게 되고 나면 그거에서 어쨌든 그런 여지를 남기려고 자꾸 지금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네.
현실성이 없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미국이 시큰둥할 거고 중국이나 북한 뭐 이런 거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 떠들어대는 거는 어떻게든 가만히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고 뭔가를 좀 만들어서 실망이라도 좀 잡아보려는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셈법 그런 그 국익이 아닌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보다는 쇼를 찾고 어떻게든지 이제 이 막판으로 가는 아, 형편없는 쇼지만 그래도 쇼에 그 불은 끄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방탄소년단인가 이렇게들 같이 갔댔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뭐 방탄소년단 자체의 어떤 그 예, 그런 역할에 관해서는 참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북핵, 북한 이런 문제가 왜 방탄소년단이 갑니까? 아, 거기 혹시 무슨 세계 문화축제 때문에 저럴지 몰라도 이 결국 이 사람들 보게 되거나 하면 알맹이나 이런 건 저거 아니고 결국은 뭐든지 다 지금 쇼 그냥 보여주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대선용 쇼 그다음에 국민 눈 가리기용 쇼로 예, 거기다 이제 방탄소년단까지 얹어갖고 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재인의 지난 4년 정권 보게 되고 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 말이죠 이게 꼭 보면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는 걸 특히 대통령 문 대통령 하는 걸 보게 되고 나면 그 왜 우리 옛날에 비 왕조 시대 때 비아놈은 기우제 지내지 않습니까?
예.
왕이 뭐 그냥 뭐 목욕제기 하고들 저거 해서 아 지금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되고 나면 참 우매하게 짝이 없는 것들을 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것도 하늘에다 저기 저 쨍쨍한 하늘에 그 저거 한다고 비가 오겠어요.
네.
뭐 그 당시엔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었으니까 그죠. 어딘가에 매달리려고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이해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게 되고 나면 꼭 기우제 지내는 것 같아요. 가뭄에 비 오게 달라는 식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하늘이고
네.
그죠. 김정은이 마음 쳐다보면서 어떻게 마음 좀 돌리셔갖고
네.
어떻게 좀 이걸 잘 해달라는, 이 가뭄이란 현실 외면하고, 그저, 김정은이 어떤 마음을 좀 풀게 되거나 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공허한 기우제 지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미넨 조약,
네.
소위 이제 2차 대전 앞두고, 히틀러랑 네. 영국의 챔버린 총리가 뭐 해서, 그 오스트리아 합병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히틀러가 협박을 하니까, 체코 나라, 체코 땅 일부 띄워주면서 히틀러가, 아, 나 이거 좀, 이거만 주게 되고 나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니까 의기양양해서 돌아와갖고 봐라, 이제 이 히틀러가랑 만나서 딱 약조를 했는데 절대 이 더 이상 전쟁 침해 없대더라. 아,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나는 히틀러에게서 한번 약속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나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요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문재인,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네.
난 그 김정은이의 그 신신 어떤 진실성을 믿는다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희망사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챔버레인이 철석같이 믿고 했다 바로 1년 뒤에 1년도 채 안 돼갖고 히틀러가 그 저 폴란드로 밀고 들어왔거든요.
네.
결국 히틀러의 약속이라든가 정의용인지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김정은이의 약속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갖고 김정은이가 이런 식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떠들면서 그걸 오로지 근거로 해갖고 대화 내지 해결하는 건 외면하고 이게 꼭 히틀러 때 챔버린 짱 나는 거 아니냐. 문재인이 지금 고스란히 이 과거 히틀러가 지금 김정은이라는 데인데면 챔버린이 지금 문재인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히틀러 침공을 막으려면
네.
이 좀 더 냉철한 현실 판단에다가 강력한 정신무장, 국방무장이 바로 전쟁을 막는 거지 히틀러 말이 이 전쟁을 막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가뭄, 피할 수 없다 한다면 가뭄을 피하는, 어떻게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계, 치수 이런 걸 어떤지 해서 그 남도 대책을 세우는 거지 앉아갖고 희망사고 갖고 적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 쭉 보게 되고 나면은, 4년간 김정은이를 향해서 들여온 그 기우제.
네.
그것도 다 이 공연 부리고 공허한 건지 알고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5년째 유행가 같고 똑같은 기우제 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대사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김정은이의 그 그 저기 핵을 포기할 거라는 그런 네. 그런 그 잘못된 망상에 의존해 갖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프랑스 얘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고 뒷받침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상황 판단까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 뭐 이제 8개월 남았다 그러죠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뭐 저 국제 정세 속에서 8개월밖에 임기 안 남은 사람이랑 뭐는 안 일어나겠죠. 근데 바로 이제 우려되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또 이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행여라도 무슨 엄청나게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내지 뭐 저거라는 게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미국의 뭐 합참의장이 저기 트럼프 정부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각가지 단돌이 오면서 했듯이 한국에 또 그런 사람이 그나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8개월 남았다는데 일각이 여삼축았네요. 네. 빨리 좀 문재인 정권 종식돼야지 사고 나기 전에.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네. 김은희 님께서는 결국 유엔 연설이 국격을 저하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오늘 워싱턴 전망대 부스터샷 그다음에 오커스 휴일증 그리고 유엔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